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도쿄 도내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향해서를 주제로 일본 정부의 주최하에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 대회 시상식도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문 대회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이신 중고등학교 2학년인 이케다 카즈네 양의 장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계승, 요코타 시게루 씨의 신념에서 배운다. 딸이 보고 싶다. 단지 이 하나의 마음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초대 대표를 맡아 오랜 세월 부인 사키에 씨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전국의 학교를 돌며 강연을 1,400번을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13살이던 딸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납치된 지 43년이 지났다. 메구미 씨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머리빗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요코타 시게루 씨는 2020년 6월 87살의 생일을 마감하셨다. 납치 피해라는 너무나 무거운 이 문제를 나는 항상 시게루 씨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인자하고 온화하신 모습, 텔레비전으로 느꼈던 시게루 씨의 인상이었다. 여론이나 운동이 북조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을 때에도 시게루 씨의 모습이나 목소리, 말씀은 항상 이성적이시고 대화로 풀어가는 해결을 중시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시게루 씨를 통해 납치 문제는 중대한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에 요코타 씨 집안에서는 메구미 씨의 실명을 공개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공개를 하게 되면 북조선에 의해 딸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코타 메구미의 영어 약자 Y 입만으로는 여론에 호소하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한 시게루 씨는 공개할 것을 선택했다. 아버지로서 반드시 딸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시게루 씨는 가족들을 사진에 담는 것을 좋아하셨다. 만화, 영화, 메구미에 나오는 사진들. 딸 메구미 씨에 대한 시게루 씨의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시게루 씨에게 있어서 가족을 사진에 담는 것이 행복한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게루 씨는 그날 이후 사진을 찍지 않게 되었다. 시게루 씨의 부고 소식에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대로라면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납치 피해자 본인들 역시도 돌아가실지 모른다. 북조선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국민 모두가 높은 관심을 갖는 것,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권 침해 문제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시게루 씨의 신념과 행동을 계승하는 것이며 그리고 북조선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2002년 10월 하스이케 카오리 씨 등 다섯 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했다. 그때 메구미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시게루 씨는 어느 때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목 놓아 오셨다. 그래도 시게루 씨는 가족회의 대표로서 건강하게 돌아온 분의 가족은 사양하지 말고 기뻐해달라고 배려해 주셨다. 나는 이런 시게루 씨의 책임감, 다정함, 그리고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하스이케 카오루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해서든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그것은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다름 아닌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최종 예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월 28일 저녁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 여자축구대표팀과 북조선 축구대표팀과의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2차 경기가 열렸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도쿄국립경기장은 2020 도쿄올림픽 대회를 위해 현대적인 경기장으로서 전면적으로 개축되어 201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6만 7,750명으로 경기장 전정, 기둥, 외벽 등은 일본 전국에서 수급한 목재를 이용하고 있어 고온 다습의 일본에서 목조 건축물이 오래 견디게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60m, 무게가 약 2만 톤에 달하는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는 철골과 목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지진이나 강풍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적인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축구 경기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과 북조선 여자 축구 대표팀 서로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것은 2월 24일에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1차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과 북조선 대표팀은 득점이 없이 0-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자 대표팀을 나데시코 재팬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칭은 일본 여성을 의미하는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이 유래된다고 합니다. 야마토 나데시코는 일본인 여성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식물인 나데시코, 즉 페랭이 꽃은 아주 가련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강하고 건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도 식물의 페랭이 꽃처럼 원래는 겉보기에 가련해 보였다고 해도 내면은 단단하고 강한 여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나데시코 재팬이라고 하는 여자 축구 일본 대표의 애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일반 공모를 통해서 선택된 것입니다만 일본 여성인 야마토 나데시코가 세계의 나라가 세계에 통용하도록이라는 소원을 담아 야마토라는 말을 재팬으로 바꾸어 나데시코 재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의 실황 중계로 보았습니다만 경기 결과는 2-1로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은 전반 26분과 후반 31분에 각각 한 골씩 획득했고 북조선의 축구 대표팀은 후반 36분 한 골을 넣었지만 추가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북조선 여자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단념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이 결정되는 경기에도 불구하고 큰 마찰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아 게임에서 북조선 남자 축구 선수들의 비매너 행동이 큰 이슈가 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해설자는 북조선 여자팀의 선수들의 실력이 높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북조선 팀이 국제 경기에 경험이 적은 것이 골 득점에서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를 거듭하면 강한 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북조선 여자 대표팀이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제1본 조선총연합회 계열의 제1조선인들이 약 3,000명 이상의 응원단이 조선 이겨라 공화국 위용 떨치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북조선 국기를 흔들며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북조선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수천 명의 제일 조선인들을 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북조선 여자 축구팀 리유일 감독이 경기 후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전국에서 저희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신 동포 서포터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 매우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울컥하며 눈물을 머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많은 제일조선인들로부터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성대한 응원을 받은 것이 리유일 감독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리유일 감독이 이번 경기 판정에 불만을 보이면서도 주심이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그리고 북조선 팀도 일본 팀도 굉장히 멋진 페어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한 것은 일본에서도 호의적으로 보도되었고 북조선 출신의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남자축구의 2차 예선이 이달 열립니다. 이번에 여자축구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자축구에서도 북조선과 일본 양팀이 페어플레이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일조 두 나라 간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과 북조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최종 예선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84년의 히트곡 더 알피의 별하늘의 디스턴스, 그리고 2000년의 히트곡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알피의 별하늘의 디스턴스, 그리고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